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49편 말씀인데요. 이제 뒷부분만 읽었어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혼이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절에 나오는 그 무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아주 일반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죽는 것에 대한 주제는 항상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시편 49편을 지었을 때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사람에게는 죽음은 아주 큰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지혜자라는 사람인데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부자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그런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그런 상담을 하도 많이 받아보니까 지혜자가 말하기를, 무백성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빈천,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이걸 다 뛰어넘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도 구절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1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은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표현하니까 이게 뭐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니고 짐승이 죽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바로 이제 13절로 넘어오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왜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부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종말이라고 말하냐면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을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을 풀어주든 풀어주지 않든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죽는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소리 두기로 작정되었고, 자, 스올리란 말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과 좀 다릅니다. 스올리란 말은 무덤이란 뜻도 되고, 땅밑 세계. 그리고 형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올에 해당되는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쓰죠. 저승 이런 말을 씁니다. 저승의 뜻이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보면 뭐그 옛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 옛날 이야기 보면 뭐 저승사자가 나오죠. 얼굴에 허연 치를 바르고 갓을 쓰고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는 저승사자란 말이 있는데 저승이란 말은 죽은 뒤에 혼이 가서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 그러면 우리 이런 말도 쓰죠. 저 세상으로 갔단 말도 쓰죠. 이게 저란 말이 이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저쪽 세상, 이쪽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 저승이죠.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시대는 이제 벌을 받아서 죄인이 가는 곳으로 똑같이 죽어서 수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른데, 그런데 이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벌의 장소, 무덤 및 땅 및 세상에서 건져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소홀에다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빼고 그냥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보면 기준이 이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보다는 훨씬 더 죽음의 문제를 겪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부를 가지고 자손 대대로 잘 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계속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죠.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다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못 먹다 보니까 어쩌다가 음식을 하나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갔더니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먹다 먹는 경우도 있고 못 먹으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단단한 물건 나무 껍데기 잘못 먹어버리면 진짜 찢어져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부한자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부자가 되고 영광스러운데 그걸 보면 나는 완전히 버림받고 저 부자는 계속 잘 되는 거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에 나오는 그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정말 아깝게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그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이 만년필을 들고 막물 쓰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죽으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 이 펜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뭐 대단한 지혜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요, 99.9%는요, 내 이전에 누구도 다 느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민, 분노, 답답함, 뭔가 좀 나아지고 싶은 마음, 또 그러면 또 실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부러운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내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정말 비슷비슷합니다. 이 시편의 시대에 대강 잡아도 이게 거의 이제 2000년, 2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앞에 또 12절에 또 나오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똑같다. 근데 이 말은 결국은 읽어보면 10편 49편은요.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다 죽는다. 가난한 자들이여 억울해하지 마라. 죽으면 똑같다.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되나요? 다 죽어. 다 똑같아. 근데 현실은 내가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잔데 나는 괴롭고 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시편은 이 49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 참.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저 기억이 정확하게 안 찾았는데 어떤 이제 그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더니 이제 누가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던 어떤 친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야 교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막 이야기하니까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골치 아파. 아 귀찮아. 내가 살아간 이 삶의 세상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하나님까지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래. 여러분 거기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제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안 하는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어떻게 자라요? 고민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보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언제? 죽음이야. 나를 이 소울의 권세에서 꺼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은 꼭 내가 죽을 때, 죽고 나서 그때만 체험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성령을 나눠주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도 날 영접하시고 함께 하실 게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추구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아이고 머리야. 그래도 그걸 붙들고 알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깨우치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 깨우쳐가지고 살아난 그 삶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인재와 성경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신다면 제게 한번 가르쳐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목사로서 참 답답할 때가, 답답하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역사가 앞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접어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계속 우리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내가 아 골치 아파, 아 골치 아파, 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좀 기분 좀 좋게 좀 신나게 좀 굿하는 거 뭐가 차이겠죠? 저는 이런 걸 읽으면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설명하고는 싶은데 열심히 설명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이런 뭐라고 설교 들어요? 여러분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체육관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다 씻고 와서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나치 이건 분이었어요. 오늘 난제비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치 이건 분이 이제 얼굴이 나치 이거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벌써 가십니까? 예. 머리 감고 막 옷 다 입고 있는데 하는 말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혹시 암흑이 신부 아십니까? 예. 그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신부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신부의 말은요. 재미있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읽어 들어보면요. 신변 잡기야. 나이 들어서 70대 노부부끼리 싸우는 이야기.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우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 넘어가는데 이 삶 속에서 좀 이게 삶에서 나를 좀 마음을 조금 위로를 받고 좀 설명이 되고 재밌고 그게 다야. 기가 차는 거예요. 저게 진리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했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고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내려면 그걸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작은 하나 못하겠지. 귀찮아 죽게 돼. 아, 골치 아파. 오늘 말씀 일본이 눈에 띕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럼 나는 깨우쳤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식하고 못 배웠고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말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알아서 다 이루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했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깨우치고 짐승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자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차이 앞에 아, 너무 겸손해. 겸손하다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그래도 주 앞에 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처절히 깨닫고 그래도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신실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교회 건축 그리고 건축이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오윤정 집사님 이제 대장암 수술을 월요일 날 내일이나 모레 내일 모레 정도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통화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정해지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전임 교육자를 이제 구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의 예배와 여러분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